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역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그란 공으로 하는 모든 운동은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농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농구에는 버저비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종료를 알리는 이 버저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선수의 손을 떠나 공이 골대로 향해서 그것이 골로 인정되는 슛을 뜻합니다. 이 뜻 자체만으로도 짜릿함이 느껴지지만 특별히 그 골로 인해서 중요한 경기에서 이 승패가 뒤바뀌는 순간 또 그 승리로 인해서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역전의 짜릿함이 있습니다. 농구도 그렇지만 야구에서도 경기에서 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 3볼인 상태에서 홈런을 날리는 순간 축구에서도 지금은 없어진 룰이지만 골든골로 인해서 승리가 결정되는 순간 등등 이러한 역전의 스토리들이 스포츠맨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역전이라는 말은 거꾸로 회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운동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자가 결국 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성경의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 이 역전의 사상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역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순간은 아마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기적으로 인해 그 짜릿함과 기쁨과 또 환호가 넘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역전의 스토리를 경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에게 동정녀 잉태 예고를 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여종이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가브리엘로부터 이 엘리사벳과 자신의 잉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나이 많은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입장에서 엘리사벳과 더불어 이 잉태의 기쁨과 이 놀라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나니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리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었는지 39절에 보면 일어나 빨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뻤는지 41절과 44절에서 뛰놀았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로 지칭하며 그녀와 또 태중의 아기가 축복을 받은 자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확신하고 또 기쁨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응답하듯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그 찬양의 소리가 마리아로부터 들려집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7절에 보면 매우 힘차고 기쁘게 찬양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자신은 결백하여 자신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정원 상태에 있던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그 천사의 말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정죄와 비만, 오해받을 일이 걱정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주를 발견하고 소유하고 확신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기쁨을 더해주는 이유가 48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바로 자신은 비천한 자이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한 여인인데 이러한 자신에게 만민이 부러워하는 복이 임했으므로 인해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의 찬양에는 하나님께서는 낮고 가난한 자, 두려워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또 귀족이 평민이나 노예를, 또 남자가 여자를 압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선포될 것이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확신함으로 이 찬양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실현될 것임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해석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난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세상에 잘 나가는 여인, 또 힘 있는 자, 또 권세 있는 자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에 비천한 무명의 한 처녀 마리아를 이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이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된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주를 잉태한 이유로 기뻐했고 또 앞으로 있어질 일들로 인해 이렇게 기뻐했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데 마리아보다 더, 아니 마리아만큼만이라도 기뻐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의 스토리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기쁨 속에 살고 있으신가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으로 선포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세상을 살되 공허한 것이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선택받은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실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를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눈앞에 안개가 끼어서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 눈을 가리우고 자신감과 확신을 빼앗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한 확신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주님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열방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존재감 없는 이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택하여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내가 속한 어려운 상황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이 불확실함 속에 의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복음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택함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자신을 높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감사한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무런 자격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택함 받은 것을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또 이 기쁨의 소식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함께 나눔으로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 시대를 또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또 우리의 게으름과 또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바라보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로 말미암아 억눌려져 있던 우리의 모든 이러한 감정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의 그 기쁨의 소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소망으로 일어나는 시간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